우리는 믿음이란 말을 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믿음의 진정한 말의 의미를 많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를 그대로 참 소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레위기 14장에는 백향목이란 나무가 나옵니다. 그나 질그릇도 보입니다. 이곳에서 가리킨 백향목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질그릇은 우리 자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께 믿음을 둔다면 질그릇에 관한 것 우리가 별로 생각지 않습니다. 백향목이신 주님이 우리 모든 것 되어주신 것이 너무 큰 기쁨일 것입니다. 이쯤 되면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 것도 귀하지만 정말 어려움 많고 정말 문제가 많은 이 땅에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에게서 내 안에 백향목으로 여김받기를 훨씬 더 기뻐하실 줄 압니다. 우리 예수님 일찍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주님의 강한 마음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여러분에게 대접받고자 건강한 사람에게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다. 병든 사람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종잠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역사하시는 의미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쁨으로 섬기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주님은 저 천국의 영광의 보좌에서 존귀함을 받는 것보다는 오늘 내가 매어 달려서 내 생명나무로 붙들고 싶은 나의 백향목으로 나에게 와주시기를 더 기뻐하실 줄 압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복잡한 말 필요 없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은혜는 끊임없이 웃을 초에게 나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끊임없는 천국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거 우리 믿음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바라보는 우리 믿음 아닙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내 주님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홍색실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백향목도 안 대주시고 천국의 은혜가 나에게 끊임없는 우슬촉에 임여오는 은혜의 이슬, 은혜의 단비처럼 임여오지 않는다면 우리 속에 어떻게 해서 홍색실이 있을 수 있겠나요? 우리가 무너져 있을 텐데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새처럼 어떻게 싱싱할 수 있나요? 우리는 이곳에서 믿음의 참된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믿고 사는 자의 것을 이야기할 때에 주님은 시냇 물 위에서 흐르는 물 위에서라고 말했는데 그건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육체는 시간이 있어요. 백향목이신 주님을 붙드는 데는 이 물 위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혼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영혼이에요. 영혼이 나의 백향목이신 주님 우리 매달려 삽니다. 믿음이에요. 천국의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우슬초 같은 나의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언제나 불붙는 홍색실 같은 마음 가능해요. 그리고 내 영혼 살아있어요.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육신 속에서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육체 속에 있는 사는 틀림없이 죽어있는 새. 왜 이 징그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사실이란 겁니다. 사실이란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이런 자세로 딱 붙잡아 놓는다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 자신을 붙드는 거죠. 천국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대하는 거죠. 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살아있다. 이만하면 다 된 겁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건 죽은 거자고요. 내 영혼이 살아있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영혼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 믿음은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이런 것에서 미흡하거들랑 아 뭔가는 내가 지금 믿음을 제대로 잘 잡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붙잡아야 될 것을 어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으로 내 마음을 정리해 본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장난치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붙드는 겁니다. 저는 디모데전서 1장과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이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밤새도록 이야기할 만하죠. 그런데 저 짧은 시간에 간결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디모데전서 1장에는 경계의 목적을 사도 말씀이 말씀하면서 선한 양심과 착한 마음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참된 바탕이 있어야 돼요. 참된 믿음은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인 나의 주님으로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데 선한 양심과 참된 마음이 없어야 되겠어요. 물론 이 말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었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예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오면 우리의 양심과 마음은 선한 양심이 되고 착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구속의 주님이세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에 귀한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붙드는 날 누가복음 7장의 제 많은 여인도 선한 양심과 착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거짓 없는 믿음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더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할 때 이걸 unpained란 낱말을 씁니다마는 딴 영어 낱말로 사용하면 sincere란 낱말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건 신실한 믿음이란 뜻입니다. 내가 선한 양심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루시 가졌던 마음이 선한 양심과 착한 마음 아닌가요? 어머님 홀로 보내고 난 못 산다. 근데 그 마음은 한순간만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베들레헴까지 그 사이는 죽음의 바다도 있습니다. 아마도 바다를 지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뺑 돌아서 갔겠죠. 그 먼 길을 걸어갔고요. 그래도 돌아보는 마음 없을 거죠. 베들레헴에 가서는 그 성실한 마음은 이삭 죽기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추수 때가 마칠 때까지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짧지 않는 시간 생각이 많아질 수 있죠. 힘들어도 보면 그도 변함없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거짓없는 믿음이란 말은 신실한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선한 양심이 됩니다. 물론 바탕에 선한 양심이 있었다면 많이 괴로워했겠죠. 바탕에 착한 마음이었다면 많이 괴로워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의 선한 양심과 착한 마음은 살아납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납니다. 근데 귀중한 것은 그 예수님 자신은 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분 아니에요. 우리 위하여 매달려 주신 분이시고요. 그 은총의 역사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에게 계속되겠지만 지금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 믿음이 되어주시고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가고 싶은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건 예수님을 보나 못 보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양심과 착한 마음 살아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믿음으로 마치 참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주님을 붙잡아 본다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아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게 버틸 수 있어요. 인내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이 거짓없는 믿음, 이 신실한 믿음은 글쎄요, 백항목이 쓴 주님을 붙드는 마음입니다. 이곳에서 질그릇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백항목이 쓴 주님이 내 믿음이에요. 이웃은 못 봐도, 가족들은 못 봐도 나는 내 마음에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 신실한 믿음인 겁니다. 이러할 때에 주님과 나의 사랑은, 살아있는 사랑은 관계를 맺어서 우리 속에는 원래 사랑이 없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관계가 맺어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대요. 백항목이 쓴 주님이 내게 살아주시고 하늘 보좌의 은혜의 사랑이 내게 살아있다면 그리스니까 엘리야가 주님을 봤다 안 봤다 아니죠. 기도할 때만 아니죠. 언제나 내 백항목으로 붙들고 사는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겁니다. 내 백항목 질그릇이 아니라니까요.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만 합니다. 백항목이신 주님은 내 믿음입니다. 이곳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랑은 언제나 있습니다. 천국은 내게 열려 있습니다. 끊임없는 은혜로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생생한 새처럼 살아 있습니다. 이런 것 아니고는 못 살아 있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 1장에 거짓없는 믿음은 주님과 연합까지 해서 나는 백항목에 속한 거죠. 구경만 하는 백항목이 아니고 연합하는 백항목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보고 구경만 하고 있나요? 그건 안 되죠. 우린 연합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전달되어 오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이 거짓없는 믿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백항목처럼 붙들고 사는 이 마음은 너희의 외조모로 있으나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는 것 같더만은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안다. 3대입니다. 3대. 그냥 어떤 기독교적인 관념 속에서 3대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양심으로, 내 온 착한 마음으로 나의 견고한 나무로 붙잡아 보는, 그리고 천국의 하늘 보좌의 은혜는 끊임없이 나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내가 저주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로 서 있는 이런 믿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 몇 대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거짓없는 믿음, 주님 자신을 붙잡아보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디모데가 끝까지 그 어둠 속에도 신실하게 살고 은혜 속에 살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고 생기 있는 성실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거짓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면서 말씀합니다. 구경하는 백항목 때문에 안 돼요. 내가 매어 달려서 나의 백항목이라고 매달려야 돼요. 주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 내 영혼이 강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디모데전서 6장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이어갈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중한 믿음을 놔두고도 돈을 사랑한다거나 부유하게 되기를 힘써간다면 그건 바보란 거죠. 백항목이신 주님을 붙든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거나 부유하게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 축복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근심으로 많이 자기를 찌르는데 백항목이 쓴 주님을 내 믿음 삼고 나는 주님 모시고 주님 모시기에 합하게 사는 경건된 생활. 경건이란 것은 모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모시기에 합하게 살아가는 생활이 경건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자는 지족하는 마음만 가진다면, 아니 주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내가 주님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경건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걸 이 생활 속에 주님 나는 정말 이것이면 좋습니다 라는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경건된 생활은 큰 유익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만 모시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많은 유익이 된대요. 1장하고 6장이 얼마나 연관이 있습니까? 1장은 주님을 붙드는 모습같이 보였다면 믿음으로, 6장은 그 믿음 안에서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경건된 삶으로 세상을 끌어다 놓고 사는 게 아니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죠. 이 경건된 삶을 살아간다면 유익이 많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이가 가져보는 유익을 디모데전서 6장에서만 본다면 어떻게 살까요? 어렵게 살 수 있대요. 어렵게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격은 여기서 만족하는 이런 마음일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인격이 여러분에게 있대요. 만족하는 자에게 이런 인격이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신 주님으로 인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대요.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대요. 대단하죠. 생동감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은 나약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력 있는 생활이 가능하대요.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대요.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영역을 바라볼 필요가 없대요. 이 영역 안에서만 벗어나지 않고 살아도 넉넉하대요. 큰 축복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가다 보니 오늘은 12번째 날이 되네요. 그동안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밤마다 솟아오른 여러분, 멀리서 여러분의 걸음을 환영하고 싶고 존귀히 여기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저 파도치는 어둠의 바다 가운데서 항해했던 사도 바울 선생님 아리스다고 그들 모두 합한 276명은 하지 못하는 어떤 섬에 도달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직도 우리의 주변,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삶을 꾸려가는 이 땅이 안정되고 평안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모신 마음은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은 틀림없는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 영혼이 파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큰 축복과 영광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낸 시간 무의미한 시간 아니고 우리가 간구한 것 무의미한 것 아니고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신 주님, 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이 한밤 여러분과 제가 좋은 얘기 아닙니다. 사실을 바라보면서 울고 파도 넘실거리는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이 땅과 저곳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어가는 기대감 있는 마음 되고자 해서 기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지구를 누가 운행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저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 그분, 그러나 여러분 노동치는 어지러움의 이 바다의 물결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대감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대가 천국 갈 때까지 내 하나님의 보좌에 통치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에 대하여 기대감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꾸리가 주시고 사무엘이 일생을 마치고 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견고한 삶, 그걸 사무엘상 2장에 나온 견고한 집으로 설명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러한 자로 끝날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여 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시나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내일 저녁과 내일 밤과 모레 밤은 물론 우리가 나의 주님을 새롭게 붙드는 말씀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점에 관해서도 마음을 조금 기울여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밤마다 마음을 모두고 오늘 주일날도 온종일 예배하는 마음으로 지내었을 여러분들께서 이 늦은 시간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다가와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깊은 중심은 무언가요? 우리는 세 가지를 중심 삼고 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견고하게 서자고, 둘째로 우리에게 열린 보좌가 있는데 은혜를 구할 만큼 넉넉하게 구하자고, 셋째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오늘 서 있는 곳에서 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전진하여 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자고,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세 가지를 목적 삼으면서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견고한 마음 됩니까? 보좌를 향하여 기대감 넘치는 마음과 끓어오르는 마음 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친 마음이었지만 저 고린도서 5장에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또 넘실거리는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과 그 선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나요? 강하나요? 죽어가고 있는 저들, 아지 못한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가는 저들, 그들의 종말이었다함을 뻔히 아는 우리, 여러분과 제 영혼이 주님 주신 뜨거운 마음으로 이 어두운 세대를 향해서도 주님과 함께 나아가보는 영광이 있기를 권하여 봅니다. 내일 밤, 모레밤은 아마도 제가 조금 이러한 것에 생각과 마음을 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니 옆에 있는 부모님 뜻도 형제 뜻도 동료의 뜻도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더군다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실천해 간다. 이거 너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실된 마음으로 찾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란 말씀이나 저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란 그 말이나 다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절실한 필요한 것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직장도 있고 젊음도 있고 건강도 있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온 삶도 있지만은 하나님 바라볼 때는 저 누가복음 18장의 그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 부자 청년은 삶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리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땅의 짧은 인생도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지도 않을 것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저 천국 영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여러분과 저희 마음이 얼마나 견고하며 확실할까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참된 길에 서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신 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인격으로 삶을 꾸려갔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해답을 주시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분은 오늘 나에게 어떤 영역이 있나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게 필요한 것 꼭 양식만이겠습니까? 내게 오늘 필요한 것 그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오늘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했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산다 해서 지금도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넘실거리는 파도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넘실거리는 파도를 누가 제어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세상은 거칠고 환경은 어두운데 우리가 하나님 위에 산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란 말씀처럼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요. 세상에 유혹이 많다고요. 악함이 너무 심하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구덕이 무서워서 창 못 닦는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어서 예수님 나에게 참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신다면 주 이사야 27장 말씀처럼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지만 주님께 속하여 있는 나를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신다면 그래서 때때로 물을 주시고 우리를 간직하여 주신다면 서로 볼만한 거요.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서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남기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을지어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그 말할 수 있나요? 사사기에 나오는 짓밟힌 그들이 그런 말씀할 수 있나요? 전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그걸 아주 예수님께서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 먹이신데요. 들에 배 갚아 기르시고 계신데요. 오늘 우리를 더 그들보다 귀하게 보신대요. 공중의 새보다도 백가파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귀하게 보신대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렇게 살지 말래요. 오늘만 아니요 내일도 모레도 오늘도 오늘의 현실에 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의 뜻 그걸 알고 싶어요. 이 땅에 있지만 누가복음 12장에는 주님의 뜻에 밀려서 깊은 밤중에도 서 있었던 그의 종.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밤 2경이나 밤 4경이나 3경이나 늦은 밤에 돌아왔어도 그 종이 주인님 뜻 가운데서 허리띠 동료 메고 등불 켜고 서 있는 자세로 주인님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주인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종을 앉히고 주님께서 수종들겠대요. 너무 고마워한다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 그분께 메인 마음으로 서주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그렇게 살면 내 영혼이 삭막하나요? 심지어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앉아서 TV 보고 세상에 앉아서 희낙낙거리는 것보다는 조용하게 주님 내 주님 내 아버지 하나님 창에서 서 있는 그 영혼이 하늘 은이 이슬에 젖는 그 영혼이 훨씬 좋을 거예요. 힘이 있을 거예요. 한번 물어봐요. 주인님 뜻 무시하고 앉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앉아서 그냥 먹고 마시고 지냈던 그 사람하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두 사람 주님 보실 때 비교해봐요. 누가 힘이 있나요? 누가 생생하나요? 누가 보면 12장에 나온 이제 그렇게 깨어있는 주님의 뜻이 있는가 하면 서서 섬길 때에 그렇게 깨어있었던 주님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가 된대요. 주님을 모신 생활이 주님과 연합한 생활이 실제로 된대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이끌어주시는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의 강건함을 쫓아 때를 따라 먹을 만한 참된 양식을 주면서 섬기는 겁니다.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는지요. 주님 오실 때 그런 주님의 사람을 만난다면 글쎄요. 자기 소유를 다 맡긴대요.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대에게 보내셨을 때에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은 물론 엘리야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 틀림없겠지만 또 분명한 것은 섬김의 주체는 사르밧 여인이에요. 사르밧 여인. 사르밧 여인이 섬길 수 있도록. 그러면 그 사르밧 여인, 우리 예수님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한 그 사르밧 여인, 이스라엘에 많은 가부가 있어대, 그거 다 틀렸다 그 말이죠.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시돈 땅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였으며 그 사람은 내 사람이다 그 말이요. 주님께서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청하여 서고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주님의 그 뜻을 쫓아 그렇게 섬긴다면 안 되나요? 되지요, 되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진행할 때에 우리가 종종 세상에서 하는 말에 이론과 실제란 말이 있습니다. 이론과 실제. 전 죄송합니다만은 그 이론과 실제가 거짓 맞다 있는 공부를 좀 했어요. 신학 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론하고 실제하고가 그냥 전혀 딴판 아니었었어요. 근데 죄송합니다만은 신학 가서 잠깐 공부를 해보니까 이건 전혀 모르겠어요. 이론이 철저해야 실제가 바로 맞닿는 참 귀중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니더만요. 그래서 참 얼마든지 혼란스러울 수 있고 어지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됐었어요. 지금은 더 그런 점을 제가 명료하게 꼬집어 말씀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 이 이론과 실제, 아니에요. 우리는 제가 공부한 그 공부의 이론은 바로 실제에 적용될 수 있는 공부였어요. 바로 이거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이에요. 사실. 성서는 사실이라고요. 전 어느 신학대학원에 몇 년 전에 갔을 때 말씀을 마치고 나오면서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이에요. 이 말을 크게 외치고 나왔어요.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많이 있으니까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런 것을 겪었으니까요. 그 말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기도 했어요. 우리 예수님 말씀 사실이에요. 기록된 성서 말씀 사실이에요. 근데 그 생활이 안 되다 보면 실제는 뭔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쉬워요. 그 실제 이론이라 할 수 있는 대본이라 할 수 있는 교본이라 할 수 있는 그 말씀 자체를 흐리게 만들려고 하면 더 문제가 많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뭐 복잡한 이야기는 그만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 이쯤에 관해서 저는 명료함을 제시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도 주님을 모시고 전심으로 살아온 길이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니까요. 자, 이 신앙길 속에서 걸어왔던, 제게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오늘 성서에서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명료한 길을 더 확정적으로 다짐해 보는 그런 참 축복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열이틀째 시간입니다만 내일 모레면 이 순서가 끝나겠죠. 제가 말씀만 한 시간만 계산해봐도 여러분 적지 않구만요. 그런데 이건 제가 이 제 성김을 마치고 강원도에 올라와서 어느 날 이 지금 제가 말씀하는 이 동산도 아니에요. 또 어떤 때는 더 높은 동산도 올라가는데 그 동산도 아니에요. 제가 머물렀던 숙소에서 1km도 안 되는 그 가까운, 그리고 여러 도로가 보이고 그 강원도 제가 살고 있는, 제가 머물고 있는 이 도시의 이모저모도 시내는 보이지 않고 그 시내물들은 보여가는 좀 한적한 곳에서 차를 대놓고 잠깐 쉬고 있었어요. 잠들었단 말은 아니에요. 잠깐 짐을 가지고 있는 반이었었어요. 옆에 그 길은 차들이 많이 다닌 길 아니에요. 그럼 그 길에 바로 맞닿아 있는 옛길, 옛차가 다녔던 길인데 아마 너무 삐뚤어니까 좀 바르게 꽂혀놓고 그 아스팔트 도로지만 차가 다니지 않는 그런 조그만 도로가 있어 거기서 차를 세워 놨어요. 그리고 주님을 조용히 묵상하며 불러볼 때였어요. 그때에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일을 진행할 마음을 주님은 주셨어요. 첫날에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제 다 마치갈 이쯤에서는 이야기해 볼 만한 거죠. 그 제가 그 당시에 서서 아, 주님 정말 해야 됩니까? 제가 이걸 정말 진행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닌 것은 제 머릿속에 쉽게 계산되죠. 단순한 거 아니에요. 한다고 말한다면 이 단단한 마음속에서 결코 적은 시간도 아닌데 조용하게 제 영혼 속에 속삭여 주시는 주님의 이끄심은 이건 섬겨봐야 되겠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긍휼일 수 있다. 마음이 그렇게 돼서 저는 마음을 청하고 그때부터 준비하며 기도하며 진행해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사실 시간들은 이 온통 3월이 힘을 갖는 시간은 제대로 잘 못됐습니다. 근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시간마다 함께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내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요. 여러분도 알지 않으세요? 오늘도 그 진토리기에 오전 시간을 맡아 말씀을 전했던 스데반의 선교팀 가운데 있던 집사님 한 분은 어깨가 불편해서 짧지 않는 시간 동안 그렇게 보내왔는데 주님께 구하지도 아니했는데 주님께서 참 자유롭게 해주셔서 주신 은혜를 영혼도 받았지만 육체도 건강케 되었다는 소식을 말씀하는 것 저도 들었어요. 전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 누군지 제가 알아요. 그 형제님 집사님이신데 몸이 연약한 분이시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짧게 글을 보내오신 글 속에서 몸도 연약하고 좀 마음도 좀 어찌겠지요. 근데 이번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마음도 새로워지고 몸도 가벼워져서요라고 참 입이 무거운 집사님이세요. 그런 걸 쉽게 말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글을 보내주신 것 읽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기도했지만 넘실거리는 파도 어려운 여건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제였지 뭐 우리가 연약한 몸이 건강해지고 나아지고 이런 것 우리의 기도한 적 없지 않아요. 근데 보좌에 계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하게 주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능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전에도 우리가 인터넷 집회를 했을 때 그런 소식들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좌의 주님을 청하고 있는 이한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며 주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속한 그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어디 한두 분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곳 저곳 저곳 이곳에 그런 분들 우리 주님이 역사하여 주신 분들 제법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보좌에 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도 몸이 약함이 있는데 나도 불편함이 있는데 영혼은 은혜를 받아서 참 좋았는데 아직도 몸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 분이 계시다면 이 바쁜 시간이지만 한마디는 제가 건네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주님께 오신다면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내용을 별로 귀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귀중하게 생각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는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물론 누가복음 14장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 아니? 우리가 주님께 오면 자기는 부인한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 속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내 주님으로 내 구주로 내가 주님께 속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왜 따라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내 평생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는 내 주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의미예요. 무기력한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나는 부인해버리래요. 그 주님께 속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님 따를 마음도 있고 사랑할 마음도 있고 모시고 살아갈 마음도 있을 그때에 아마 이번에 우리 함께 기도해요라는 시간 가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많이 살아난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 성가대가 찬양은 잘하지만 오늘 성가대 찬양은 유난하게 더 찬양이 은혜가 많이 되는 것 느꼈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는데 그 속에 은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은혜를 다 생각해온데 은혜를 많이 받다 보니 그 은혜가 어디 딴 데 흘러가겠어요? 주님을 향해 찬양하다 보니 그 찬양에도 흘러나온 거겠죠. 그런데 그 은혜 속에서 오늘 주께서 내가 메고 가기 무거운 그런 십자가를 그런 어려움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세요. 그와 동시에 십자가는 남아있지만 짊어지고 따라오라 해요. 그 둘 차이는 뭔지 아세요? 그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에게는 다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쇠사슬에 묶어져 있어도 예수님께 매였을 때는 아무런 멍이가 없는 자같이 자유자였어요. 그에게는 그런 십자가만 있었나요? 고린도서 12장에는 약한 것들, 복수입니다. 곤란들, 능욕, 궁핍, 핍박. 그대로 있었어요. 주님은 가깝고 은혜는 가깝고 다가와 주셨지만 그럼 그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간다면 아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사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무거웠던 것 벗겨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도 그렇게 되다 보면 요한복음 12장 46절이 우리에게 사실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속함이 되어 있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 이끄시는 은혜, 날 불러주시는 그 조용한 빛, 내 영혼 속에 이끄시는 그 평강, 그건 있어야 돼요. 나머지 십자가는 듣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짊어질 수 있어도 그건 문제 삼을 것 없어요. 그건 주님의 것으로 여겨주세요. 감사할 일이죠. 넉넉하게 크게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2장에 크게 기뻐했다고 써놨잖아요. 아직도 십자가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밝은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참여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신 보좌의 은총과 자비하심은 결코 적지 않았을 거예요. 밤마다 다가서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놓은 루시 보아스에게 다가왔을 때 빈손 들려 보내려 하지 않듯이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다가가는 우리 영혼을 허공으로, 허무함으로, 메마름으로 보내기를 원하는 주님은 아니에요. 채워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자유로워져서 기뻐한 것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아직도 내게 이런 저런 십자가 남아있다면 주님 바라보고 기뻐합시다. 크게 기뻐합시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론과 실제란 그런 말 같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 나름대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지내고 있는 우리 함께 기도해요란 이 사건 자체가 그냥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자. 그래서나 이런 일이 안 돼요. 이렇게 생기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우니까 하자. 그건 난 안 돼요. 저는 너무 걱정이 많아서 기도 시작하자. 그거 아니었었어요. 주님께 매인 마음으로. 예수님 내 주님이고 내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 기댄 그 마음 속에서 그때 주님께서 이끄신 주님의 뜻이었었어요. 그렇게 이론이 아니죠. 이론이 아니죠. 조금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앙길 걸어가면서 이런 것이 이론이 돼야 되겠나 실제죠. 사실이죠. 열애 전에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학생회 총회장이 와서 자기들의 그 사경회를 인도해 달라고 했어요. 근데 5일간이요. 전교생이 참여하는 5일간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주님 앞에 조용히 묻자면 좀 무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들 불쌍하게 주시려면 주님께서 어느 정도 해주시겠습니까? 그때 제 마음이 허락된 것은 이틀만이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생생해요. 건강하고 젊었을 때요. 근데 이틀만에서 그리고 학생회장 보고 나 이틀 해줄게라고 했어요. 그랬더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매년 하는데 강사님이 오면 5일 동안 다 맡아줘요. 그래요. 그럼 그런 강사 모셔라. 나는 못 가겠다 했어요. 왜 제가 그렇게 강인해요? 강해요? 제 건강이 5일 동안 못할 만하여 절대 안 그래요. 넉넉했어요. 제 영혼이 은혜가 별로 없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래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한 적도 없고요. 그 강사를 딸로 모실 수도 없고요. 오셔서 다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졸라대도 전 안 하겠다 했어요. 그 마침내 그 중학생 회장이 그럼 이틀이라도 해주세요 해서 제가 가서 이틀 했어요. 아마 남은 시간은 딴 강사님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못 가게 되면 어째요? 저 하나도 죄송해하지 않아요. 주님, 난 주님 뜻 따라서니까 아버지 보시기 괜찮지 않아요? 전 그러고 웃고 말아요. 근데 그때 가서 이틀 동안 좋은 역사 있었어요. 주님 함께 하시는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아, 그 주님 뜻이란 것은 그렇게 명료한 거예요. 그걸 아니에요. 몇 해 전에 아주 오래된 얘기는 아니죠. 대전에 있는 어떤 지역에 성결교 연합집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 3일간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주님께 여쭤보고 이틀간은 가주겠다 했어요. 많이 부탁해도 저는 거절하면서 이틀만 했어요. 근데 그때 만약에 제가 3일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첫째 날 집회를 말씀까지는 다 마쳤는데 건강에 굉장히 휘몰아치는 어려움이 왔어요. 말씀을 마쳤으니까 그 집회 시간 말씀을 마치는까지는 했어요. 그리고 새벽 2시쯤 넘어서 건강이 돌아왔어요. 다음 날은 아주 생생하게 은혜 가운데서 아무 일을 썼다는 뜻이 아주 자유롭게 역할을 했어요. 만약에 3일을 했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몰라요. 그때 그 집회를 이끌어가시면서 저로 오도록 했던 귀하신 목사님께서 오늘 이 밤도 참여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겸손히 할 만큼만 해야지 그 이상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그때는 저쪽에서 요구를 해도 나 못 가요 하고 해도 미안하지도 않아요. 그 왜 그래요? 그 말씀을 전할 기회도 주고 뭐라고 부탁하는데도 내가 못 간다. 만약에 내 속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내용이 명료하지 않다면은 엄청하게 그냥 이끌려가고 아니면 안 하면서도 마음이 자유가 없고 이거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명료해요. 전 주님 뜻을 몰라서 주님 뜻을 찾지 못해서 물론 그때는 제가 다른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지만 한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신학 가기 전이었고 저는 제 앞길에 새로운 길들을 구상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뜻있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로 정말 40일을 기도했어요. 그도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는 주님, 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내 길, 내 장래 맡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전에 공부하던 휴학을 했으니까 그 공부로 돌아갔는데 몇 개월 후에 주님은 저를 사로잡았어요. 주님은 저를 사로잡았다고요. 아니 그때까지 저를 꽉 짓눌렀던 성령님이 짓눌렀던 그런 경험은 그때 이후로 해본 적도 없고요.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 왜 성령님이 충만함 사로잡는 은혜 그런 것은 많이 경험했겠지만 그때는 마음이 너무 괴롭도록 짓눌렀어요. 괴롭도록 짓눌렸다고요. 3일을요. 그리고는 주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 살아계신 분이시고요. 그분의 뜻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료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는 끝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점에 관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나누고 싶은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생각해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게 된 것이 주님의 뜻을 모르면서 아니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말 안 들으려고요. 확신이다란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한 것이 가볍지 않다는 뜻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야곱에 관해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단정지어 말씀할 수 있나요? 물론 창세기에서 이리저리 꼬집어 살 얘기도 많겠지만 이사야 41장을 보면 딱 두 마디 말로 나와요. 야곱은 지렁이 같다고 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벗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예요. 벗인가 지렁인가 땅에서 그냥 땅에서 뒹구는가 그 짧은 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 아닌가를 결정지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많은 이야기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되새겨보는 것은 굉장히 귀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들어가면서 감을 잡아야 돼요. 만약에 사무엘상 10장 말씀에 사무엘이 그 사울을 만나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길로 가라. 그러면 라헬의 무덤가에 가면 두 사람 만날 텐데 집 나간 암나귀 찾았다는 말을 할 거다. 좀 더 가다 보면 다보르의 상수리 나무에서는 세 사람 만날 거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가고 있고 한 사람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 가득 찬 것 가지고 가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가졌는데 떡 두 개를 당신에게 줄 거요.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산에 도달하게 될 텐데 그 산 위 성읍에서 네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려오는 선자무리를 만나게 될 거요. 그때 당신도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될 거요. 당신이 이 일까지 끄들랑 기회를 따라 행하세요. 이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들려준 말씀이에요.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라헬의 무덤과 다보르의 상수리 나무, 하나님의 산, 이 세 군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 내용에 내가 적합한 자가 된다면 나머지는 안 물어봐도 괜찮아요. 이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자라고. 이 세 가지가 미흡하면 그 틀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살펴봐요. 라헬의 무덤가에 그 무슨 뜻이에요? 라헬은 자기의 아름다움을 참으로 믿고 살았던 이에요. 그거 자기를 자기의 종기함, 자기의 그 화스러움 그걸 믿고 살면 집 나간 암낙이란 거요. 그 라헬의 무덤, 그러면 사울이 왕이 된다 해도 그걸 무덤에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주님과 나 사이가 집 나가버린 암나귀가 아니라 주님께 속한 내가 된다는 거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바깥에 있으면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가 되면 뭐예요? 찾았다! 그 말. 주님과 나의 관계가 만남이 된다! 그 말이요. 그 무덤이에 대해, 무덤. 오늘 여러분이 자기를 신뢰하고 살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만남이 안 되는 거 아니요? 어설픈 것 가지고 이륵궁 저륵궁에서 하나님의 뜻 그러지 말아요. 주님의 무덤 속에 내가 들어가면 예수님과 나의 만남은 돼요. 다보리 상수리나무 아래서는 이제 주님과 나의 만남이 된 자가 나의 주님과 나 사이에 은밀된 살아있는 사귐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다 가진다는 거요. 주님과 나 사이에 찾음받은 내가 마치 이사야 54장에서 만남받은 우리가 이사야 55장처럼 내 주님과 나 사이에 살아있는 사귐을 추구하다 보면 염소 새끼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영광의 힘이 있다. 자기 염소도 잘 못 처리하고 자기 가족의 염소도 잘 못 처리하고 자기의 애들 염소도 못 처리해서 쩔쩔 매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 속에는 붙드시는 힘이 있어서 끌어갈 수 있다. 염소 새끼 세 마리 끌고 왔니가 얼굴이 다 찌푸려지고 얼굴이 다 깨어진 얼굴이 됐어요? 여유 있는 참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일은 끌고 가야 돼요. 내 가는 길이 오라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끌고 가야 돼요. 우리 애들도 우리 가족도 다르게 가야 돼요. 포도주 가족부대에 가득 들었어요. 주님과 나의 참된 사귐만 가진다면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의 기쁨 가득해야 돼요. 아, 그거 사귐 속에서 안 가지면 뭐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어요. 줄 수 있는 떡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아는 것 가지고는 주는 것 못 돼요. 교리적인 것 필요없단 말은 아니지만 그 교리적인 것 갖고 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오늘 나의 산사김 있는 사람이면 좋은 꿀 맑은 물이 우리 영혼 속에 있어요. 좋은 떡이 우리 영혼 속에 있어요. 줄만한 떡이 있다고요.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베들로 하나님 예배하러 간대.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것이 오늘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 할 만큼 추구하는 거요. 만약에 여러분이 영혼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영혼 되었다면 하나님이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도달해서 그 신자처럼 내가 주님을 향하여 껴서 있다면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님과 나 사이에 성령 안에서의 교제가 있다면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섬겨보는 영광이라고 말이오. 사울 왕에게만 필요한 것 같으면 성경에 쓸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축복은 정말 필요해요. 성령님께서 이 내용을 제게는 끄덕끄덕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누구 책본적 없어요. 누구에게 배운 것 없어요. 근데 이 내용을 제게는 축복스럽게 많이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것대로 있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요. 이런 것은 안 돼 있으면서 꼬무작꼬무작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고 그 되도 않는 얘기예요. 이 큰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요, 되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 만약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서 거기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14만 4천 명이 아닙니다.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표상이에요. 그 공통점을 써놓은 거예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정결한 잔데 흰옷 입은 잔데 하나님께서 큰 환란을 허락하셨어요. 그 환란 인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다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긋나지 아니하고 벗어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버티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자리를 잡아버린 거요.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한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 거기에서 예수님 안에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자기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한대요. 여기에 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루쿵저루쿵한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말한 이 세 가지가 잘 되어 있다면 이 사람은 틀림없어요. 틀림없다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틀림없는 내용입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를 같아서 한때 사도 발생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한때 이런저런 참으로 주님을 가까이 생각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십자가 건너가서 참으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선 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내 생명 되시는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생명의 이끄심은 몰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 뭐라 하는 거? 사도 바심이 탄식하면서 하는 말씀처럼 아니 육신 안에 머물면 안 된다는데 그 육신 안에 머물면서 이런 거 저런 것 머릿속에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뒤지고 가면서 하나님 기뻐서 하겠다고요. 그때도 않는 얘기예요. 십자가로 나를 넘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 내 주님으로 찾는 그 영혼은 만나요. 틀림없이 만나요. 그 주님 안에 서서 주님 나에게는 살아계신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마음을 더듬고 더듬는다 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이끄시는 주님의 영 이끄시는 주님의 영으로 우리 영혼이 이끌려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나무랄 것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안 하고 나란 위치에 그대로 앉아 있으면서 과거에 받은 은혜를 경험한 적은 있다 말하면서 오늘도 꾸무적꾸무적 해봐도 안 되는 거요. 안 된다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죠. 나의 주님께 돌아가야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말이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하게 제시하는 말이옵니다. 절대 무리한 거 아닙니다. 되지도 않을 것 아닙니다. 없는 길로 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종종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이들, K2 안나푸르나 이런 산을 등정하는 이들이 그냥 호기심 따라와서 종종 죽어가는 것 같아요. 한국의 등산객이 죽은 사람이 100명 넘는다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 딱 속하여서 우리 주님, 내 목자, 내 생명 되시는 그 속에서 간결하게 요약하면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시면 육신에 속한 자 아니죠. 그 주님께 속한 우리죠. 남김없는 온 마음으로 속한 우리죠. 조금 전에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나눈 참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백항목이 우리 백항목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이 됐잖아요. 질그릇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으로 내 주님께 딱 속하여서 여러분 부활과 생명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입니까? 날마다입니까? 끊임없는 오늘인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참 포도나무 되시고 천국에 계신 것 같아도 나에게 참 포도나무 되시고 나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 그 무엇에 자리 잡지 아니하고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거하고 그때 주님은 내 안에 살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 보면 생활이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이렇게 사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 죽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51절도 주님과 나의 관계가 이런 빛 가운데 묶어져 살 때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 내 영혼 속에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런 말 아니고 빛을 느끼는, 삶을 느끼는, 일어설 의욕을 느끼는, 강한 마음을 느끼는 이게 가능하다 그 말이오.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세상에서 삶이 많아요, 죽음이 많아요. 너무 죽음이 많아요. 오른쪽 쳐다봐도 죽겠다. 왼쪽 쳐다봐도 죽겠다. 앞을 내다봐도 어렵다. 뒤를 돌아보면 어지럽다. 그러나 예수님께 딱 묶어졌을 때는 살만하다. 해볼만하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그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라 했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좋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형제 자매 모친이란 말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해서 몸부림을 쳐도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마태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해답을 얻게 돼요. 그 해답이 뭐예요? 아주 간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간 것이 뭐요? 예수님과 함께요. 3년 동안 살아간 게 뭐예요? 예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어려워서요?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말씀할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잘 몰랐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는 됐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 3년만 그렇게 살고 다음은 자기 마음대로 절대 안 돼요. 더 묶어져요. 더 묶어진다고요. 보이지 않는 주님, 이제는 그 주님 아내예요. 예수님은 내 아내예요. 내 속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가면 살면 되는 거요. 하나님의 임재도 가까운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말이 없니를 주님과는 거리가 멀면서 꼬무작꼬무작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대도 않는 얘기요. 안 돼요. 그거 안 돼요. 주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게 전마음으로 주님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가 멀면 여러분은 복음하고 그리가 먼 분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가까운 사람은 우리 예수님 오셔서 전해주시고 하신 그 복음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나한테 멀거들 난 복음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복음하고 거리가 멀면 하나님의 뜻은 먼 사람이다. 감당 못할 난데, 이 감당 못할 난데 주님의 십자가, 그곳에서 내 허물도 사여지고 못된 나도 처리되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속에서 내가 새 사람 되었다. 보좌의 주님은 둘도 없는 내 주님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악망하고 내가 따라가고 내가 언제나 주목할 내 주님이다. 이거 되면 복음의 핵심 속에 들어온 자예요. 그거 아니고도 나 예수 믿고 삽니다 해보세요. 그건요, 마태복음 3장을 인용해서 만든 껍데기예요. 껍데기.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맹이예요. 알맹이. 된다 그 말이에요.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구경하려고요. 부활하신 주님 구경하려고요. 보좌의 주님 구경하려고요. 그 복음에 참여한 사람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 가장 처절하게 나를 처리해 주신 십자가. 그 십자가 없이 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요? 그 십자가 없이 어떻게 못된 나가 처리되나요? 안 되지요. 그러나 큰 복음이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지나간 허물 끝나고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 어려운 나를 십자가와 무덤으로 처리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복음 아니에요? 너무 복음이에요. 뭐 복음도 너무 복음이 있나? 아니, 진정 내게 원하는 거다 그 말이야. 여러분, 남원 장군이 문둥인데요. 그 올 때에 겉으로 보면 문둥이었겠어요? 아니죠. 좋은 옷 입고 왔겠죠. 병조를도 거느리고 왔겠죠. 좋은 것도 많이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실상은 문둥이에요. 문둥.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우리 아니었었어요. 허물도 적지 않고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도 아니고 근데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은총은 해결해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십자가는 벗어버리는 것만 했는데 내가 속하고 내가 입을 뿌리는 거, 그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이 내가 속하고 입을 나의 새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아니란 말을 그렇게 기뻐했던 것은 참으로 진정한 것을 아는 이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곳에 설 때의 보좌의 주님은 야곱과 요셉보다 더 가까워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인용하면 내 생명 되신 주님이에요.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좀 더 읽다 보면 나의 평강으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신 내 주님이에요. 그분 내 생명이고 내 평강이에요. 그 어찌 우리가 오늘도 생명 없이 살 수 있나요? 평강 없이 살 수 있나요? 멀리 있는 보좌 아니에요. 누가 보면 21장의 보좌를 바라볼 때 그 보좌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죠. 너무 절실한 거예요. 이거 있으면 이기는 자 돼요. 이거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이렇게 선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이거 아니거든랑 빨리 성경을 다시금 읽어보든 여러분 마음속에 해답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진짜 뭐 인치하지 마시고 이 참되신 내 주님과 나의 만남을 향해 오세요. 주님, 예수님과 나의 이런 진정한 만남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못 됩니다. 이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산 자입니다. 못됐나 예수님의 십자가 처리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정말 생명 있는 나의 새 사람 만들어주시고 저 보좌의 주님은 정말 내게 멀리 밟을 뿐 아니에요. 겉에서 이웃들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만은 너무 절실한 내 생명 내 평강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한 자래. 여러분이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 반대하는 자래도 로마서 8장에 육신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자가 된대요. 로마서 8장의 기록에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란 말은 육신의 묵는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 나와 함께 모이는 자, 인투님께 이끌려가는 자요. 주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자요. 그거 아니면 흩어지는 자래요. 멀리 흩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겠어요? 예? 날이면 날마다, 시간이면 시간마다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깝겠냐고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것을 빼놓고 하나님의 뜻, 그러한 성밖에서 뭐 더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틀린 얘기예요. 오늘 제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이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했지만 내용도 많이 더듬어 봤지만 가장 중심적인 얘기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7장이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아, 내가 주님과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는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나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많이도 생각했구나. 그게 다 허튼 짓이에요. 그럴 수가 있다. 아니세요. 허튼 짓이에요. 허튼 짓이에요. 이렇게 복음원에 돌아와서 로마서가 그거고 갈라디아서가 그거고 골로새서가 그거고 에베소서가 그거예요. 빌립보서가 그거예요. 여긴 다 복음 덩어리지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절대 어렵지 않죠. 안 되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요. 예수님과 함께다. 예수님께 이끌려간다. 힘있죠. 힘있죠. 해볼만하죠. 제가 잠시 마태복음 7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란 말의 의미를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어려운 것 아닙니다. 이건 잊어버리도 안 됩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비판하지 말란 말씀처럼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나는 그럴만한 사람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로 못 돌아올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깊이 있게 내 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적은 문제가 아닌 덜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덜보. 티가 아니고 덜보. 우리 예수님께서 티를 뽑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덜보를 뽑아야 밝히 본다고 하셨어요. 어떤 착한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덜보가 없나요? 로마서를 보나 갈라디아서를 보나 에베소서를 보나 골로새서를 보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덜보 있었습니다. 티가 아니고 로마서 7장으로 말하면 내 속에 선한 것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죄입니다. 내가 뭐라 할 것 없습니다. 이 덜보, 나 자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덜보임을 미워할 것도 없고요. 좋게 여길 것도 없고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완전히 가로막는 문제가 저 애 때문도 아니고 부진 분위기가 나빠서가 아니고 나 자신이 덜봅니다. 처음 발견할 때는 괴로웠겠죠. 처음 발견할 때는 나는 이런 자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주님, 제가 이 자입니다. 제가 이 자입니다 할 그때에 주님의 십자가는 다시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실 거예요. 그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말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어요. 적은 감사가 아니에요. 내 근본을 못된 나 근본을 흐트러버리시는 무너뜨려버리시는 놀라운 구원이에요. 이 덜보를 뽑고 나면 형제에게 조그마한 어리만 손잡아주면 괜찮을까 하는 그 티를 뽑을 수 있어요. 왜? 내 속에 하나님의 빛이 있어요. 들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본 것 가지고 이것저것 큰일 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형제에게 넉넉한 참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어렵게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주 단순하게 해답을 줄 수 있어요. 참 축복된 해답이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어떤 의미에서 다 이거 반복되는 말 같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새롭게 다짐하는 의미에서 해보죠. 그루간 것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여러분, 여기는 개와 꿀꿀이, 개와 꿀꿀이, 바둑이와 꿀꿀이. 만약에 내가 바둑인 나 육을 괜찮다 생각하고 꿀꿀인 나 육을 괜찮다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안 주신대요. 그룹과 진주는 안 주신대요. 뭐 바둑을 가지고 뭐 하나님 뜻을 행한다, 그건 근본적으로 부정한 자예요. 꿀꿀이 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한다, 그 근본적으로 부정한 자, 그 금치간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나 육은 바둑이고 내 육은 꿀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나 위에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 위에 울어라. 그 울다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대한 동정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내게 너무 필요한 것으로 다가와요. 그게 뭐요? 주님이 주시는 그룹이에요. 그게 뭐요?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생명, 그 진주예요. 그거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별뿔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며, 지금은 거룩과 진주,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곳에 넓은 문 넓은 길과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 가만히 놔두면 다 가요. 넓은 문 넓은 길로요. 종국은 파멸이에요. 그렇게 넓은 문 넓은 길에 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 길로 가요.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이 있나요? 그건 생명에 이르는 길이고 파멸되지 않는 길이에요. 와, 그런 길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걷는 길이라면,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스스로 걷는다면 그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은 내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 주님을 유일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내가 연합하는 나의 믿음 삼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 삼고, 보이지 않는 주님, 그 주님께 이끌려갈 때는 우리 파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생명 속에 동행하는 길이에요. 파멸이 없어요. 파멸이 없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요. 네 번째로 마태복음 7장은 가시와 찔레가 나와요. 우리 육이에요. 근데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도 나와요. 올 우리 육체가 속에 머무는 동안에 나 육을 따라 살아버리면 이사야 5장 말씀처럼 극상품 포도나무가 가시와 진료로 바뀌어져요. 그 가능하요? 그렇죠. 사울을 왕으로 앉힐 때는 참 아름다웠어요. 무화과 나무와 같고 포도나무와 같았어요. 근데 그가 자기를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자기를 추구하다 보면 다윗의 왕의 창을 안 뜬지나 제사장 85명을 안 죽이나 그 성읍에 있는 자들 때로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고자 하는 가시와 찔루예요. 우리가 참되신 주님께 속께서 나의 무화과나무 되시고 나에게 참 포도나무 되신 주께 속께서 여기 무화과나무는 계속 이어져 간다는 열매를 가리킨 말이고요. 포도나무에 관해서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리고 오늘 나는 나를 미워하면서 나를 나에게 주신 십자가는 짊어지면서 어리석은 요나처럼 대들지 말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치 아니했다. 계시록 12장 말씀처럼 나 육의 원함 이룰라 하지 말고 나 육 사랑치 말고 나 육을 따라 행하지 말고 나 주어진 겸손함 속에 오늘 십자가 짊어지고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주님을 존귀 여기면서 순종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시와 찔레가 보이지 않고 주님의 아름다움만 보일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요. 다섯 번째, 우린 모래 위에 집진 사람. 어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석이 없어서 모래 위에 집진 거 아니라니까요. 세상 위에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 영혼이 참 마음으로 나를 벗어버리면 우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싶어 해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 모든 것으로 모시고 살고 싶어 해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이에요. 주님과 나 사이 집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그날 마지막 날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서겠어요? 그 주님을 이렇게 가까운 마음으로 모시고 살았는데 주님의 친구다운데 아닙니다. 주님 우리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주님과 나의 관계는 되새겨보지 않냐고 그냥 자기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 어리석음 벗어나서 오늘도 주님과 나의 가까움 속에 모시고 사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슬기로운 처녀인가 어리석은 처녀인가. 그는 내가 주님께 대하여 매어달린 마음으로 살아있는 사귐 속에 사는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슬기로운 처녀요. 주님께 매달림이 없는가? 아무리 머리를 구사하고 짠깨를 많이 부르도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예수님께 속해서 나는 무익한 자로 예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나의 참 좋은 근거 삼고 그분과 이 사귐 속에 신실히 사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요. 나의 나댐 속에 그건 벌써 하나님의 뜻과는 그리가 멀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건 주님께 속해서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내 주님으로, 내 중함으로 모시고 그분의 생명 속에서 언제나 살아간다면 우리는 내 마음 따라, 누구 마음 따라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생명의 원함을 따라 움직이는 그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란 말이에요. 시간 넘어가서 안 되겠죠. 우리 모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그 길은 절대 싫지 않아요. 행복해요. 즐거움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돼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도하여 하셔야죠. 주님께 매인 마음으로 간구하셔야겠죠.
진토리교회 김규성 집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밤에도 저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이 참으로 가깝고 그 다스림 속에 오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그의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머물러 주시고 마침내 하늘로 올려오신 모습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에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 되게 하시고자 행해 가시는 주님 사랑이 마음으로 전해오면서 은혜 속에서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의 삶 속에서는 제자들처럼 우리 주님을 볼 수 없지만 그 부활의 생명 속에 믿음으로 보좌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언약의 말씀을 쫓아 부활의 생명 되신 보좌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주님은 언제나 내 주님으로 나의 믿음으로 서주시기에 참으로 감사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의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란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오셨다는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참으로 사무치며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나사렛 예수님으로 오셔서 제자로도 사도로도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아닌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 마을, 그리고 문둥이 시몬의 집이 있는 베다니 마을,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머리에 향유를 부은 그 이름 모를 여인이 있는 베다니 마을 앞까지 오셔서 축복하시며 보좌로 오르신 그 주님이 이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들에게도 온 마음을 쓰시며 그들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따라가시면서도 잊지 않으시는 나사렛 예수님이시기에 참으로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세상 그 어떤 지위와 겉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닌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참으로 모시고 사랑한다면 주님은 한 마리 양인 나의 목자로 나의 주님으로 서 주신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으로 밀려오며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두 절에 이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들의 삶은 늘 경배하는 삶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성에 거하라라고 하신 말씀처럼 큰 기쁨으로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예루살렘의 삶을 살았고 늘 성전된 삶으로 주님 모신 예배하는 삶 속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의 삶 속에서도 내 주님 소중히 모신 그의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성전된 삶으로 정말 잘 살아오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전 우리 목사님 말씀 속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천국으로 승천하심으로 비로소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쫓아 예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져 간다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새롭게 사도행전을 묵상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쫓아 120명의 그의 성도들이 천국 가신 예수님을 그리워하며 전심으로 기도에 힘쓸 때에 사도행전 2장에서 마침내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들 영혼 속에 충만히 임해 주시는 주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요엘서와 시편을 인용하며 외친 그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앉은뱅이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우편에 서신 예수님 배우게 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려가 만나게 하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복음을 전할 때 감동하여 세례를 받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므로 사울이 사도 바울 선생님으로 변화되어 사도행전 중후반부를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계속해서 역사에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보이시지 않으시지만 나를 담당해 주신 그 갈보리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생명 속에서 믿음으로 보좌의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은 그의 영으로 임해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주시는 주님이시기에 참으로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의 보좌는 살아있기에 내 주님 한번 앙망하며 주어진 오늘의 삶 복되게 충실되게 잘 살아감으로 정말 그날에 칭찬듣는 그런 자로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잠시 한 말씀 드렸습니다.